우리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7절의 말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을 가지고 다시 살아나리라, 다시 살아나리라 이 제목으로 조금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알죠. 너무 잘 알아서 어떻게 보면 식상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부활주일만 되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너무 많이 들어서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 번 더 이 선교 기간에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선교해야 될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요체가 무엇인지, 그 부활의 권능과 권세가 무엇인지를 한 번 더 각인하고 선교에 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나사로가 이제 죽을 병에 걸렸죠. 그래서 이제 목숨이 경각간에 달려 있습니다. 그 동생, 여동생 둘이가 있었죠. 마르다, 마리아. 사람을 보내어서 자기가 있던 그 마을에서 동네에서 한 이틀 거리 떨어져 있는 예수님에게로 사람을 보냈습니다. 예수님 빨리 오시라고.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오히려 이틀을 더 기다렸다가 가십니다. 그런데 이틀을 더 기다렸다가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틀을 더 유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잘 깨닫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틀을 더 기다렸다가 가는 것이 그들을 더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던 것이죠. 그래 결국 그 마을에 도착했을 때, 나사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시체 썩는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마르다와 마리아를 예수님이 만나서 대화를 나누죠. 그 대화 가운데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한 신앙을 수정해 주고 교정해 주셨습니다. 부활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이번에 제대로 알아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으로 나아가셔서 돌을 옮겨놓으라고 하시며 큰 소리로 고함을 치시면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랬더니 나사로가 천에 돌돌돌 동인 채로 걸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죽은 나사로의 이 스토리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나사로의 죽은 나사로 살아나는 표적은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마지막 표적입니다. 일곱 번째 표적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일곱 번째 표적은 아주 크고 아주 결정적이고 모든 표적의 결정판, 최종판입니다. 앞에 여섯 번에 나오는 그 표적들은 하나같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 표적을 가리키고 손짓하고 있습니다. 왜 죽은 나사로를 살린 이 사건이 그렇게 크고 결정적인 사건이 될까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나타내는 표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2절을 보면요, 마르다 마리아가 나사로의 여동생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2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마리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어떤 자매라고요?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그 자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자매 사실은 향유옥합을 깨뜨린 사건은 12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2장. 그런데 뒤에 나오는 사건을 굳이 앞에 급하게 소개하는 이 장면에 세팅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 기적은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했던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옥합을 깨트려 향유로 닦았던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했던 그 의미와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사로를 살리는 이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결이 된다라는 것을 요한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본문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다시 살아나리라. 이 표현은 요한복음에 8번 등장하거든요. 그런데 이 다시 살아나리라는 말은 육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 표현에서 쓰여진 단어입니다. 특히 마지막 날에 육체가 부활하게 될 때 그때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표현에서 이 단어를 대부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딱 한 번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게 될 때 아니스템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은 나사로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게 될 거야 이렇게 마르다에게 말하고 있을 때 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은 곧 마지막 날에 육체의 부활을 입게 될 그 사건들과 연결해 놓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곧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신 부활로 말미암은 열매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요한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3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44절에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큰 소리로 고함을 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큰 소리로 고함 치십니다. 그런데 큰 소리로 고함 친 이 표현도 역시 어떨 때 쓰여진 단어냐면 6번 요한복음에 쓰여지는데 이 단어도 역시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아라 라고 하는 그 단어가 이 한 번 외에는 거기에 다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하는 이 장면에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예수님을 이렇게 오버랩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44절의 말씀에도 그 나사로의 얼굴에 수건이 쌓여 있었어요. 수다리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단어인데요. 이 나사로의 머리에 수건이 쌓여져 있었는데 얼굴에 수건이 쌓여 있었는데 이것은 역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의 얼굴을 감쌌던 그 두건과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요한은 이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이 기적을 바로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실 것을 나타내는 표적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죽은 사람을 살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건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아주 결정적인 표적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사실상 공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왜 죽습니까? 성전에서 성전 척결 사건 때문에 죽잖아요. 더 이상 이 성전이 너희들을 구원할 수 없다. 내가 이제 성전이다 라고 하시면서 모든 희생제사를 다 거부하시고 밖으로 내팽개치시면서 이제는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고 내가 성전이다. 이제 내가 성전의 주인이다 라고 하시면서 새 성전 시대를 말씀하시고 그 성전을 척결하는 상황 속에서 도무지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과 대제사장들이 견딜 수 없어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단하잖아요. 성전 척결 사건 때문에 예수님이 죽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성전 척결이 아니라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 표적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기도 하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가장 직접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표적이 되겠습니다. 여섯 개의 표적은 어떤 표적입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첫 번째 표적이죠. 그 표적은 핵심이 뭘까요? 물이 포도주로 변했어요. 주일학교 때 우리 많이 공부하고 배웠잖아요, 그죠? 근데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거 사실은 공부하다 보면 그렇게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나 깨닫고 나면 아주 쉬운 내용이죠. 물은 유대교를 상징합니다. 물은 생명이잖아요. 물이 있어야 생명이 살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토라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이 흘러나온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정결 예법이 담겨져 있고 토라의 말씀 율법이라 할지라도 그거는 어디까지나 그림자잖아요. 몽학선생이잖아요. 어린 아이들을 가르칠 때만 인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성인이 되어서는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한 신약시대에 주어지는 그 구원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물이 포도주로 변하여서 포도주가 연회장에 흘러넘치잖아요. 넘치잖아요. 그 구원의 축복이 흘러넘치는 것을 드러내는 표적이죠. 그 표적도 역시나 일곱 번째 표적인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이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표적에 다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표적은 무엇입니까? 왕의 신하의 아들이 거의 죽을 뻔한 질병에 걸렸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라!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가라! 네 아들이 나았다. 근데 그 왕의 신하는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믿고 갔더니 진짜 나아버렸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의 1장 1절부터 4절까지 어떻게 표현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이 창조되어졌다. 이 말씀은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예수님을 말씀으로 가리키고 그 말씀에는 생명이 있다고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 생명이 사람들에게 빛이에요. 그런데 그 생명이신 말씀, 그 생명이 들어있는 말씀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을 듣고 믿고 순종했더니 그대로 생명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이 표적은 무슨 표적입니까?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산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일곱 번째 표적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세 번째 표적은 뭐죠?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 연못에서 고침받습니다. 근데 38년은 거의 다 죽어갔다는 거잖아요. 거의 평생을 죽음에 있다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병도 살리신다는 거죠.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것보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게 더 어렵죠. 그리고 38년 된 병자를 살리신 사건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듯이 나도, 예수님을 가리키면 나도 내가 살리고자 하는 그 사람을 살린다는 거예요. 생명의 주관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릴 그 사람, 예수님이 원하는 그 사람은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것도 일곱 번째 표적이 다 들어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데 있지만 그 믿는 자라는 표현이 사실은 단순한 믿음이 아니에요. 거듭남이에요. 중생이에요. 위로부터 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생명을 받는 거예요. 이 거듭남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중생은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거듭나게 하시는 것,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시는 것도 일곱 번째 표적 안에 다 들어가게 됩니다. 오병이어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거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어야 산다는 거예요. 떡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라 했을 때 잔인하다, 그런 말이 어딨냐, 어렵다, 이게 무슨 진리냐 하면서 다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즉 예수님을 믿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야말로 성령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그 진리를 오병이어에 담고 있는데 사람들은 못 받아들이죠.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열두 제자만 남았습니다. 역시 그 생명의 떡의 진리의 교훈도 사실 이 일곱 번째 표적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표적, 뭐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가시는 거예요. 풍랑이 거센 그 물 위를 걸어가시는 겁니다. 욥기의 시편에 보면은 물 위를 걸어가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물 위를 걸어가시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나 이 물 위를 걸어다니시는 예수님이 여호와이신 것처럼 구약에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도 여호와를 드러내는 거예요. 구약에 죽은 사람을 살릴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잖아요. 그러니까 물 위를 걷는 것으로 여호와의 심을 드러내는 그런 표적도 일곱 번째 표적 안에 더 큰 기적과 역사로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실로암에서 소경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눈뜨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 바로 이 구원의 진리, 예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이 택하셔서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눈이 뜨여졌을 때, 그때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를 보고 믿고 자라가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실로암에 눈이 감겼던,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그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눈만 떴을 뿐만 아니라 그 소경은요, 영적으로 눈을 뜨고 예수님을 보고 믿음의 세계를 보게 된 거예요. 그것도 역시 일곱 번째 표적, 예수님의 죽으신과 부활을 드러내는 그 표적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걸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저는 여러분들에게 죽은 나사로의 스토리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일곱 번째 표적은 예수님의 죽으신과 부활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주어진다는 그 뜻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일곱 번째 표적은 요한복음에 있는 모든 표적을 다 뒤덮고 종합하고 종결편으로 최종편으로 가장 크고 결정적인 표적임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교훈을 조금 더 심층적으로 들어가서 교훈을 찾고자 합니다. 그 교훈을 세 가지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로 저는 부활의 현재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부활의 현재성. 부활은요, 우리가 죽어서, 육체가 죽어서 마지막 날에 부활하는 것만 부활이 아니에요. 그거는 최종적인 부활이에요. 그때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잖아요. 그 최종적인 부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몸,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이 몸은 부활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는 부활체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의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더 이상 죄의 권능과 죽음의 권세가 지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는 영생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생명이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은혜를 얻고 어떠한 절망과 어려움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버타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가진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할 때 영혼들이 살아나고 전도가 되어지고 복음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몸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마리아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린 이 표적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싶은 게 바로 이겁니다. 한번 말씀을 보십시다.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 말씀은 다시 살아날 거야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 표현은 요한복음에 여덟 번 들어 나타나고 있는데 육체의 마지막 날의 육체의 죽음에서 살아날 때 대부분 쓰여졌다 그랬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때 이 표현이 쓰여졌다고 그랬죠. 진짜 이 의미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 모든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진리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마르다는 단순히 마지막 때의 육체의 부활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마르다가 이르되 예수님 잘 압니다. 다시 살아날 거 잘 알지요.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난다는 거 저도 잘 압니다. 저도 믿습니다.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야 생명이야. 여러분 왜 부활이 먼저 기록될까요? 생명보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예, 우리가 영적으로 부활, 거듭나야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논리적으로 부활이 먼저 있고 생명이 있는 겁니다. 부활은 곧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그래, 네가 잘 알고 있네. 나를 믿으면 마지막 날에 육체가 부활하는 거 잘 알고 있네. 그러나 너는 한 가지 더 알아야 돼. 부활은 생명이야. 그런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육체가 죽어도 말하는 게 네 말대로 나를 믿으면 마지막 육체가 죽어도 마지막 때에 다시 살아날 거야 부활할 거야 그렇지만 너는 하나 더 알아야 될 텐데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 살아서 여러분 이 살아서는 무슨 의미일까요? 이 해석을 잘해야 돼요 살아서는 거듭나서 영적으로 부활해서 여러분 부활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설명했던 대로 육체의 부활 마지막에 육체의 부활이 있고 그리고 현재 우리에게 믿을 때 역사하는 영의 부활이 있습니다 영적인 부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죄의 몸에서 성령의 몸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위로부터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서 나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거야. 이중부정이에요. 영원히 죽지 않아. 절대 죽지 않아. 이 말은 반드시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라하웨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이제서야 마르다의 부활에 대한 생각이 교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그 즉시로 우리는 부활의 몸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안에는 생명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부활의 핵심은 생명이에요.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할 수 있고 선교지에 가서 귀신도 쫓을 수 있고 그 빠이빠이 그리고 사신 우상에 짓밟혀 있는 그들에게 참된 자유를 우리가 선포할 수 있고 하나님께 구해서 임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하러 갈 때 이 사실을 좀 명확하게 알면 더 힘있게 전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죽어서만 다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그 순간에 우리가 거듭난 그 순간에 우리는 이미 부활의 몸으로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시죠? 잔다 하세요. 죽었다고 안 하고 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진짜 자는 것으로 육체적으로 진짜 자는 것으로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표현 나중에 가르쳐 주시지만 예수님이 믿는 자들이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했을 때는 잔다라고 표현합니다. 성도가 잔다. 더 이상 거듭난 사람에게는 죽음은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네. 우리가 가서 전하는 그 생명의 복음은 영원히 사는 복음을 영생을 주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힘있고 얼마나 담대한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그 영생의 길이 없습니다 돈으로 명예로 다른 사신 우상으로 그 영생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은 어마어마한 영생을 수여받게 되는 거예요 저는 장성교 갔을 때 이 말씀을 사실은 깨닫고서는 너무너무 기뻤어요 이 목사가 이 단순한 걸 이제 깨달았냐고 무식하다고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지 모르겠지만 저는 피부로 처음 깨달았어요 아 이런 대단한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 영생의 능력이 내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나는 이미 그 영생을 가지고 있고 난 죽지 않는구나 죽지 않는 그 불사하는 그 복음을 내가 전하고 있는구나 그러면서 할머니 할아버지께 얼마나 신나게 전도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할머니 할아버지 죽고 싶지 않으시죠? 이렇게 저는 아주 직설적으로 전도했어요. 그랬더니 복음을 아주 리얼하게 전했더니 그냥 사형리 전하고 객관적으로 전하고 복 받으실 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안 하고 정말 실감나게 제가 느낀 대로 전했더니 사실 할머니 할아버지 동공이 흔들렸어요.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주 진지해지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순간에 받아들인 사람은 얼마나 그분의 마음에 평안이 임하는지 제가 경험했다니까요. 그리고 갑자기 그분이 막 전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전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다른 할머니 막 전도하시더라니까요. 저 한 번도 이렇게 경로당 가서 전도 안 해봤어요. 근데 이번에 그렇게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죄에 대해서 말하고 예수님만이 그 심판대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하고 천국 가셔야 된다고 이 단순한 논리를 왜 못 받아들이냐고. 바로 이거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세상엔 두 가지 종류밖에 없다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과 택하지 않은 백성이라고. 택한 백성은 이것을 전했을 때 믿고 순종하고 이 영생을 얻게 된다고 아주 간단하게 전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리고 안 받아들이시는 분은 아주 마음이 강팍하고 독하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저주를 선포했어요. 심판받으실 거라고. 지옥 가실 거라고.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제가 무례한 것처럼 얘기를 했냐면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래야 영혼이 깨달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부활의 현재성. 이걸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 육체 살아난 게 아니라 지금 영적인 부활로 말미암아 너에게 영원한 생명. 더 이상 죽음이 우리에게 왕노릇 할 수 없어. 너는 생명이 왕노릇 하는 존재야. 죽음 앞에 기웃기웃거리지 마. 죽음 앞에 눈물 흘리지 마. 죽음 앞에 슬퍼하지 마. 죽음이 더 이상 너를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26절에 보시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 거듭나서라고 했죠, 제가. 거듭나서 영적인 부활을 경험해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이중부정은 강한 긍정이죠.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반드시 영원히 살아 이 말이에요. 근데 왜 이걸 예수님이 강조하시는지 아세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자기는 나는 예수님의 자칭 제자야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2장에 보면 성전 척결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일으키는 그 표적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믿었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 믿음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 거듭난, 중생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내 살과 내 피 먹어야 산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진리를, 나를 믿어야 너희가 영원히 산다는 진리를 어렵다고 못 받아들이면서 제자들 다 떠나갔습니다. 자칭 제자라는 자들 다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이 택한 제자들 말고요. 왜 중생을 기초한 믿음이 영원히 사는지, 왜 예수님이 이것을 강조하시는지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거듭난 믿음이야말로 진짜라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는 믿음은 가짜라는 거예요. 거듭난 믿음은 누가복음 14장에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거죠. 자기 고집이 없어요. 여러분, 만나서 얘기할 때 자기 고집이 있고 자기 생각이 강하고 자기 생각대로 해야 되고 한번 의심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구원 얻을 사람이 거의 없다라고 복음서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좁은 길로 갈 자가 있겠느냐 이 말은 수사 의문문이에요. 좁은 길로 걸어갈 사람이 거의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좁은 길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가족을 버리고 생명을 버리고 내 전 재산을 버려야 내 제자가 될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거는 제 말이 아니고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생명을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재산을 버려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했어요. 제자가 될 수 있다 했습니다. 좁은 길로 걸어갈 수 있다 했습니다.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 나 예수님 제자 되고 싶습니다. 나 다 말씀 다 지켰습니다.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어. 네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줘. 근심하면서 떠나갔죠. 예수님 좁은 길을 택하지 않고 자기 재물을 택했어요. 재물이 우상이에요. 우상. 여러분 우상은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거예요. 우상이 있고서는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있어서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게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중생에 기초한, 거듭남에 기초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되고요. 그리고 중생한 그 기초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전도해야 됩니다. 제 말은 전도할 때 피상적으로, 객관적으로 두리뭉실하게 전할 것이 아니라 영적인 그 상황에, 자기 상황에 직면하도록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생을 고민할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서 우셨습니다. 이 울음은 에클라우센, 크라우조라고 하는 그런 어떤 엉엉엉 우시는 울음은 아니고 에다크리센이란 흐느껴 우시는 거예요. 흐느껴 우신 이유가 33절에 보니까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그리고 불쌍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단 이 말은 타라우소라는 말은 몸을 막 격하게 벌벌벌벌 부르르르 떨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다는 것은 강한 분노와 불쾌감으로 코웃음 치고 있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 반응하십니까? 죽음에 대해서요. 죽음 앞에 쩔쩔매고 있는 죽음의 권세, 사단의 권세, 죄의 권능,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이 죽음의 권세 앞에서 짓눌려 있는 이 죽음 그 자체에 대해서 예수님이 강한 분노를 느끼시면서 죽음을 완전히 정복하시려는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나사로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저 죽음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나사로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여러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그 죄와 어두움과 슬픔과 모든 근심 걱정을 주는 사단 마귀의 죄의 권능에 죽음의 권세로부터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자유케 되는 역사를 일으킨다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의 교훈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선교 기간입니다. 장흥, 목포, 뭐 대만, 일본, 그리고 레바논, 쿠바, 미얀마, 캄보디아, 군선교 수도권, 앞으로 남아있는 이런 선교들, 그것만 선교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선교죠. 그 선교 현장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그 삶의 현장에 대해서 강한 분노를 느끼고 계십니다. 그 죽음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고 싶어서 어쩔 줄 몰라 하십니다. 그리고 그 도구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우리가 중생을 기초로 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몸을 가지고 우리가 부활을 증거하고 부활의 능력을 흘려보내는 역할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할 때 영원히 살아나고 영원한 생명, 죽지 않는,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지 않아요. 저는 이걸 강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죽지 않는다는 사실에 너무 감동을 받았거든요. 여러분, 죽지 않는 이 복음에 확신을 가지시고 증거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찬양 부르지 말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정말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 죄의 권세에, 죽음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강한 분노를 일으키셨던 것처럼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선교지에서 사단에 짓눌려 있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민망히 여기시던 예수님처럼 불쌍히 여기며 민망히 여기며 그 죽음을 정복하고자 하는 강한 분노를 품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의분을 품게 하여 주셔서 그것이 더 전도에 힘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이 어마어마한 능력이란 사실을, 영생을 주는 사실, 믿는 그 즉시로 부활의 몸을 경험하게 되는 영생을 얻게 되는 그 역사를 하나님 일으킬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겸손히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실로 어마어마한 것을 잘 압니다. 하나님이 영생의 복음을 우리가 가졌습니다.